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는 설교를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이전까지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행하시고 하는 그 일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수종들든 모세를 따르든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에게 책임이라는 것은 엄청나겠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9개밖에 되지 않는 이 9절 가운데 모세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세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강해진, 강력하게 세워진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이 거듭거듭 필요했었습니다. 아무 무서울 것이 없는데 왜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두려워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의 거민,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종족들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그인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신체 조건이나 사람 모양새나 이것을 가지고는 상상하기 조금 힘든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것을 참이다, 진실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족들, 그들의 키가 얼마인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 2장 9절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이에요. 강대하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아모스 2장 9절에 나오는 이 묘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은 뭐라고? 라고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잠시 한번 볼까요? 아모스 2장 9절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 종족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누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백향목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시다라고 그래. 시다. 구글 검색을 해보십시오. 시다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 20m예요. 그리고 큰 것은 36m, 40m짜리까지 있습니다. 시다는 나라마다 조금씩 조금씩 크기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데 그래도 이 3m짜리 시다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요 상당히 큰 그인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450년이 지나 다윗의 때 다윗이 청년으로서 골리앗이라는 그인을 직면해요. 450년 동안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다시 말해서 DNA가, 그 인족 속의 DNA가 사람과 섞이면서 작아졌지만 그때 골리앗이 약 3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것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상식적으로는 정말 강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거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말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고 무슨 존재인데 그보다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서운 모습에 압도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이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입으로 중을 그리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고 뭔가 세상을 이길 것 같았는데 정작 그 현장에 갔을 때 정작 어떤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상대방 어떤 사업체 갑을의 관계에서 갑이 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확신을 받을 때는 내가 큰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은 작아지는 내 모습. 그래서 밤낮 묵상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곳에도 힘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힘쓰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의 근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레밍이라는 들쥐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나 툰드라 지대에 서식하는 들쥐예요. 레밍 쥐들. 근데 이 레밍 들쥐가 유명해진 것이 왜냐 하면 몇 년마다 이것들이 수천 마리의 떼를 치어가지고 바닷가 절벽에 자살하듯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동물학자들도 이것을 보면서 저 원인이 뭘까?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원인을 여러 가지로 그 이론적인 근거를 대는데 일치하는 게 없어요. 한 견해에 따르면 이 레밍은 지독한 근시랍니다.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집단으로 이동하다가 벼랑 끝에 왔는데 벼랑 끝에 보이는 것이 바다예요. 근데 그것을 강이나 작은 호숫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시니까 멀리 못 보니까 앞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 집단으로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게 하나의 이론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과속이 그 원인이랍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레밍 진짜 빨리 달려요. 대거리 본능이 있어가지고 레밍 한 마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다 따라간대요. 물이 지어 달려다가 절벽이 나타나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왜? 속도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우두두둑 떨어져서 이제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우선은 레밍 들쥐들이 우리 사람과 많이 닮아있다. 보는 것이 생각보다 근시안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우르르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우르르 궁극적인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영원한 가치에 따라서 노라고 하는 대신에 일단 줄을 서고 보는 거예요. 그곳에 레밍 들쥐들과 많이 닮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함께 각각 다른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의 필요와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또 아직 시작하지 아니한 그런 담대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레밍 돌쥐처럼 달리고 있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달린단 말이에요. 달리는데, 열심히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정말 시간 많이 들이는데, 많은 조언도 없고 많은 아티클도 있고,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선 길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이 레밍들은 오로지 자기 주위에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리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하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그 자체가 확신이에요. 바닷가 절벽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 절벽 앞에 와서도 지금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까지 여기 오기까지 무엇이 인도했는지 확신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길이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을 피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 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복받았기 때문에 복을 예정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하는가?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무언가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는데 죄인들이 들어서는 길을 미리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을요.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하는 그 형식의 소리내지 아니하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생각하는 것 아니면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것은 구약 성경적인 의미의 묵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표현됩니다. 하가. 이 하가는 짐승이 작은 소리로 으르릉 소리내는 그때 그 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슬퍼서 신음하듯이 속으로 끙끙대면서 낼 때 그 작은 소리 크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작은 그 소리를 하가라고 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 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헤븐의 저자 랜디 알코온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분인데 랜디 알코온의 헤븐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책인데 이 랜디 알코온 목사님이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셨지만 그때 이제 목회 사역을 할 때 적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나는 목사로서 어떤 여성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내가 두려웠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여성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관심에 줄곧 우쭐해 있었다. 나는 아직 그녀와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깊이 빠질수록 내부에서 경고의 종이 울렸다. 쥐레밭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음란한 행위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행동에 옮겼다. 그녀에게 다른 목사님과 상담 약속을 주선해 주었다. 내 결정으로 그녀의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대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했고 이 랜디 알코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시면 그것을 영적 여정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어. 아, 이분 참 많이 하는 거 실험하는 분이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왔던 그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빠졌던 그런 죄와 실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구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규례, 법, 계명, 판단, 여러 가지 단어, 개념들이 있는데 법이라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 때 그 법을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그 말, 작게는 모세 오경을 지칭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크게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이 토라, 토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님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은요, 지침입니다. 지침, instruction. 우리 제품삼에는 사용자 설명서가 있잖아요. 유즈 메뉴, 그게 토라입니다. instruction, guide, 토라예요. 작년에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다이슨에서 외국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삼성 무선 진공 청소기로 갈아탔습니다. 삼성 제품은 기능도 다르고 먼지 비우는 방식도 다르고 조립도 달랐습니다. 그날은 아니고 며칠 지나서 사용 설명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기능도 숙지하고 관리 방법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두껍게 그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 지침, 인스트럭션 자체를 이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관리해라, 이렇게 문제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히브리적으로, 구약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제품입니다. 그분이 생산하셨어요.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분이 염두에 두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것을 제외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살면 창조주, 개발자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분의 의도대로 100% 그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샬롬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 있는 그 주의 법을 따라 살 때 이 청소기가 오던 날 이제 그 조립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작동하고 싶은 마음에서 플러그를 꽂고 난 다음에 옛날에 다이슨 진공소재기 사용하던 버릇대로요. 총으로 쥐듯이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듯이 금지손가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웽 하고 돌아갔거든요. 삼성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시동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것을 잡아당기지 않고 계속 윙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삼성 제품을 사놓고 다이슨 메뉴를 가지고 이것을 참고한다? No!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만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메뉴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제품,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살면서 다른 메뉴를 참고한다? 할 수도 있죠. 세상 철학과 종교와 지식들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 메뉴를 제쳐두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토라,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사랑하는 자는 큰 샬롬이 있다. 그래서 나라는 제품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매일인 이 성경 말씀을 수시로 열어보고 수시로 묵상하고 때로는 야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놓고 목사님 그냥 이해하며 깊이 묵상하면 되지 굳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 가진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사는 모든 것은 암송에서 나옵니다. 외워서 나옵니다. 내 삶 가운데 구구단 298 뭐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구구단 외운 것들에 근거합니다. 외워서 운전 외웠어요. 칫솔질 외웠어요. 젓가락 사용 외웠어요. 그게 신경 안 씁니다.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합니다.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삶이 효율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게 새겨놓으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마치요, 카톡 문자를 보내거나 키보드로 문서 작업을 할 때 누가 자판을 봅니까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아니면 설계 회사에서 아키텍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글 자판 알파벳뿐만 아니라 영어 자판 물론이고요. 단축키 2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걸요? 유나 안 그래? 단축키.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 단축키 정도 쉬프트 해가지고 뭐 대문자 만드는 그거밖에 모르죠. 그러나 이 단축키 전체를 갖다가 내가 외우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암송하고 있으면 문서 작업 효율이 두세 배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인 말씀이 내게 중요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해서 새겨놓는 작업을 해놓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효율성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돕는 강력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이 이론이란 말은 네거티브한 의미를 가지겠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것이 항상 파괴적이고 네거티브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맥상에는 이론을 무너뜨리고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헬라어로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스모스. 경험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굳어진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굳어진 확신이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돈이 최고야. 성공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토의인, 어른들의 토의들,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장난감을 많이 확보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이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기스모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어둡게 자리 잡은 확신은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도 사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은 이 이론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부정적이고 어둡게 자리 잡은 그 확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참 내 삶은 힘듭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박용철 원장이 지은 감정은 습관이다. 한국의 연남이 전도사님이 이 책을 저에게 선물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세 되는 김지선 씨 거기는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분인데, 그 여자분이 방문해서 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냐고 이렇게 묻자, 특별한 게 없는데 걱정이 돼요. 자꾸 불안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차 사고 나지 않을까, 뉴스에 사고 소식 들리면 자기 가족에게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가족도 화목한데 이상하게 걱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범불안장애라고 부른답니다. 어쨌든 그 원장님께서 김지선 씨에게 잘할 때 이야기를 좀 들러달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강원도 출신인데 이남 삼녀 중에 맏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보통 때는 이제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욕하고 이제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맏딸인 자신은 이제 아빠가 폭력하고 막 욕설 내뱉으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면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면서 동생을 감싸 안고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불안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해가 지고 저물면 오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실까 안 오실까, 그것이 항상 염려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면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티다가 20세가 되자마자 바로 서둘러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면서 이제 아들 둘, 딸 둘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무능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폭행이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 우리 집도 나아지겠지 하는 행복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왔답니다. 그런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일이 잘 풀려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졌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는데도 마음에 행복함이 없고 이상하게 염려가 걱정이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잘 사는데. 그래서 원장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돼버린 불안과 걱정이 그녀를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걱정을 달고 살았던 그녀의 뇌는 한 시간에도 몇 번씩 걱정을 해야 하고 불안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불안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뇌가 불안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원장님의 말을 듣고 부인의 대답은 이랬으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에 하이에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걱정거리가 없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않고 평온한 시간이 이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요. 걱정을 해야만 안심하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불안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원장 선생님의 답변은 새로운 감정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강한 다른 차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다시요. 새로운 감정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패턴화된 이제까지 함께 살아오던 이 감정 습관을 버리고 다른 감정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확신이 되는 뭔가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잡았던 걱정하는 감정 습관을 새로운 감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원장님을 찾아온 부인은 자라오면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했던 불안과 걱정하는 그 경험이 내면에, 아까 이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기스모스라고 했잖아요. 로기스모스 감정적 확신으로 지금 자기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가? 이전에 확신해 온 말과 행동과 내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전에 확신에서 오는 감정 습관 대신에 새로운 감정 습관이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어떤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20년,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서서히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면 감정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단기간이지만 3개월, 6개월, 1년간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간 세월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강한 확신을 줌으로써 대체할 만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과 눈으로 보았던 어떤 경험이 감정적인 확신을 만들어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적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입으로 소리내므로써 그래서 내 귀가 듣게 함으로써 나는 과거에 부모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그 현장을 눈으로 보아왔고 마음에 새기면서 불안감이 감정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적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반복해서 소리내므로서 귀로 듣게 하고 내 귀로 듣게 하고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적 습관을 몰아내고 새로운 차원의 감정적 습관을 내게 자리 잡게 하는 거죠. 대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방편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피곤하거나 홀로 있어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되고 쉽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쉽게 죽게 범죄하고 쉽게 해롭고 위험한 것도 그때 선택을 해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홀로 외롭다고 느낄 때, 우울하고 화가 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이것은 한 달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한 스무 번은 이렇게 경험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때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해결책이 물려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지금 육체적인 상태나 사람과의 관계나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이 말은 소중하게 간직하다, 비밀한 장소에 저장해 놓다, store up 또는 treasure up 이런 뜻이에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공간에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가득 저장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는 이 작업은 정말 위대한 투자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움과 판단이나 불만과 쓴뿌리를 저장해 놓은 그 사람의 언젠가 그 말과 행동으로 미움과 판단이 또는 불만이 이렇게 쓴뿌리처럼 작게 삐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만약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저장해 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아주 많이. 당연히 그 말씀이 삐져나오게 능력적으로. 어느 순간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드는 강한 확신 같은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열망이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아이디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 내 속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을 조명해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툭 들어 주실 때는 안전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 들은 것이 내 생각이고 성경께서 하신 생각이 아니지만 그 부작용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 어떤 상황이나 만남에서 성께서 쉽게 계시하시고 지시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니 책을 어떻게, 책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달고 다니란 말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 내라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빨리 읽는 것, 많이 읽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한절 깊이 묵상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엄청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난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확신을 바로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지속하십시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묵상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한 번 오늘 40분간 땀을 냈다라고 해서 내 건강이 확 좋아지는 것과 같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결심이, 그 현신이 결실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율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세밀하게 전략과 방법도 알려주시고 작은 성공에 주님께서 격려하심으로 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존중하여 우리 인생의 메뉴일인 하나님의 토라를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큰 평안이 있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장애물 없으리라 하셨으니 그것 또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